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육체와 영혼에 대한 말씀을 잠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먼저 한 구절 읽고 또 이번 시간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한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네 명의 아내와 더불어 어떤 도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도성을 떠나서 먼 나라로 긴 여행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여행을 가면서 자기 아내들을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명의 아내가 있는데 이 사람 첫 번째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아내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위하는 아내였는데 잠시도 이 아내와는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내는 첫 번째 아내만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두 번째 아내도 너무 사랑하고 위하는 아내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고 이 두 번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고생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혹시 누가 이 두 번째 아내를 넘겨볼까봐 늘 이 두 번째 아내를 지키는데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세 번째 아내는 만나면 잠시 반갑다가 뭐 좀 시간이 지나면 그저 그렇고 또 헤어지면 또 별로 뭐 이렇게 좀 잠시 서운하고 하지만 또 뭐 헤어지면 그만인 그런 아내였어요. 근데 네 번째 아내는 아내는 아내인데 거의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 남편이 관심도 별로 없는 아내지만 하녀처럼 그렇게 사는 아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첫 번째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도시를 떠나 먼 나라로 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당신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첫 번째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아내인데 아니 여행은 당신이 가는데 내가 왜 당신을 따라가느냐고. 당신 혼자 가라고. 난 죽어도 당신 못 따라간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번째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도시를 떠나 먼 나라로 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당신 나와 함께 가면 안 되겠느냐고. 두 번째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나보다 훨씬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첫 번째 아내도 안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뭐하러 당신을 따라갔냐고. 난 당신 못 따라간다고. 이제 할 수 없이 세 번째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세 번째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아내도 안 따라가는데 나도 못 따라간다고. 근데 남편이 먼 나라에 긴 여행을 떠난다니까 내가 동구박까지 배웅은 해주겠지만 내가 당신을 따라가고 싶진 않다고. 할 수 없이 이제 네 번째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먼 나라로 긴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당신 나를 따라가겠느냐. 이 아내가 아니 부부는 남편은 바늘이라면 아내는 실인데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듯이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나는 세상 끝까지라도 따라갈 거라고. 가고 말고요.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네 번째 아내만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이 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비유하고 있고, 이 사람이 떠나려는 먼 나라는 이제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 이제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이 네 명의 아내는 뭘 이야기하냐? 첫 번째 아내는 바로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아끼고 가장 위하는 게 자기 육체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저 이 몸은 여러분 한 번도 우리와 떨어져 본 적이 없죠. 이 첫 번째 아내와 이 남편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이 늘 함께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늘 이 육체를 섬기고 이 육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얼마나 육체를 섬겨왔는지 모릅니다. 몸이 아이고 피곤해 그러면 쉬게 해주고, 아이고 더워 그러면 시원하게 해주고, 아이고 아파 치료해주고, 배고파 그러면 먹여주고. 여러분, 이 몸이라는 아내, 이 육체라는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여러분 사람들이 몸을 위해서 몸에 좋다면 좋은 거 다 먹고, 이 몸이 건강하게 된, 이제 그,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 육체는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는 버려두고, 우리 영혼만 떠나는데. 자, 이 두 번째 아내는 뭘 가리키냐? 이 두 번째 아내는 우리 이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몸 다음으로 아끼고 위하는 게 재물입니다. 이 두 번째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두 번째 아내를 얻고, 그리고 혹시 누가 이걸 넘겨볼까봐 이걸 지키느라고 많은 마음을 쓰는 것처럼 사람들이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자기 재물을 지키는데 온 마음을 쏟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재물은 절대로 가져갈 수 없고 다 놓고 가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아내는 뭘 가리키냐면 혈육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아내는 이제 혈육인데, 우리가 가족들은 만나면 반갑고 또 좀 지나면 그저 그렇고 헤어지면 보고 싶은데 만나면 잠시 반갑다가 그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혈육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세상까지 함께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가족끼리 참 가깝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가족도 다 남겨두고 혼자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네 번째 아내가 뭐겠습니까? 이 네 번째 아내가 바로 영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육체도 벗어놓고 재물도 다 세상에 두고 가족들 다 두고 우리 이 영혼만 떠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이 육체 안에 영혼이 머물고 있는데, 이제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사람의 죽음을 가리켜 돌아가신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돌아가신다라는 말은 왔던 대로 다시 간다. 그럼 인생도 왔던 곳이 있고 가는 곳이 있는데,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모든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떠난 육체를 땅에 묻어두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그 무덤을 파보면 이 몸이 한 사람도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변해 있지 않고 전부 한 줌의 흙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흙이 되더라는 거죠. 왕이 죽어도, 천재가 죽어도, 장군이 죽어도 스타가 죽어도 영혼이 떠나고 나면 모든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데 이제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이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어야 되겠습니까?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왜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죽음이 찾아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물어보면 아, 그 사람 교통사고로. 그분 왜 돌아가셨습니까? 암으로요. 그분은 왜 돌아가셨습니까? 아, 그분은 당뇨로. 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고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교통사고를 안 당했으면 물에 빠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안 죽으면 암에 걸려 죽고 암으로 안 죽으면 뭐 중풍으로, 중풍에 안 걸리면 또 다른 일로. 사람이 왜 죽느냐 하면 병에 걸려서 사고를 당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한 번은 다 죽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는 거죠. 자, 왜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만드시지 다 죽도록 만드셨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육체 안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복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사람이 죽어야 하나? 성경은 사망의 원인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삯은 사망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고, 자, 계시록 20장 14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둘째 사망은 달리 말하면 불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뭐냐? 첫째 사망은 육체 안에 머물고 있던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죠. 그래서 육체 안에 있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걸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 육체를 떠난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데, 자, 아까 본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자, 이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죄인은 그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뒤에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죄를 씻음받은 의인은 영생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째 사망은 뭐냐? 자, 육체 안에 있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걸 첫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육체를 떠난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버려져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고 그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또 계시록 21장 8절에도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성경은 우리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사망의 원인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사망이 오게 되고, 그 죄의 결과로, 죄의 형벌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당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 마음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낮추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눈처럼이게 씻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죽음 너머에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거죠. 마음에 어떤 죄든지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의 결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죄가 있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슬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 길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죽었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공자님은 어떤 책에 보니까 세상을 떠나실 때 현자는 지는 꽃잎처럼 그렇게 가는구나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중광스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었어요. 그 스님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기는 한데 우리 인생이 괜히 왔다 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허망합니까? 버나드 쇼라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버나드 쇼는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죽었냐?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 이런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 장례식에 갔대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분이 술만 한 잔 드시면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해와 달은 오늘 가면 내일 다시 오지만 이내 인생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겠네.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곤 했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 자식들이 물어봤다는 거죠. 아버지, 왜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이 노래를 부르시고 눈물을 흘리곤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술을 한 잔 드시고 그 노래를 부르시고 숨이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해와 달은 오늘 가면 내일 다시 오지만 이내 인생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겠네. 그래 그 아버지의 마지막 노래를 생각하니까 인생이 너무 슬프고 야 이제 인생이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번 가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셨는데 아버지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육체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영혼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지상 최대의 정복자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정복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또 로마의 시저, 프랑스의 나폴레옹, 뭐 몽골의 징기스칸, 많은 정복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복자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정복해온 강력한 정복자가 있는데 그 정복자가 누구냐면 사망이라는 정복자라는 거죠. 사망은 똑똑한 사람이든 권세 있는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다 정복해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사망에게 정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망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망의 원인이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상 최대의 정복자가 사망이라고 하는데 죽음이 모든 사람을 다 집어삼켰기 때문에 사망은 가장 강력한 정복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망을 정복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망은 모든 사람을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가장 강력한 정복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젠가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이제 그 키에르 케골이라는 철학자가 쓴 글들을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키에르 케골이가 일평생 자기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로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 앞에 단독자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언제 가장 순수하고 가식없고 겸손한 인간 본래의 영혼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죽음 앞에서 홀로 하나님과 마주 서야 할 때, 신 앞에 홀로 서야 할 때, 자,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되는 그 순간은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이제 모든 허례와 허식과 모든 자존심, 체면, 인간적인 것 다 무익해지고 그때가 사람이 가장 순수해지는 순간이다. 제가 구원을 받기 전이지만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렇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순간 그때가 가장 순수한 모습이다.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앞에 서도 정말 거리낌 없이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거듭난 적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모든 죄를 씻고 거듭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당하고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뭐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죄가 있으면 나만 죄가 있나? 이러면서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죄 때문에 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눈처럼 이게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길을 찾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열어서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게 많죠. 아까 제가 네 명의 아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건강도 중요하고 재산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그 말고 중요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들어갈 때 학과 선택을 할 때도 어떤 과가 내 적성에 맞는가, 어떤 과가 앞으로 전망이 있는가, 어떤 과가 나한테 유리한가 많은 생각을 하죠. 여러분 결혼할 때도 이제 배우자가 될 사람, 저 사람 성격은 어떤가, 저 사람 학벌은 어떤가, 저 사람 능력은 어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내 영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하나 사거나 노트북 한 권을 사는데도 노트북 하나를 사는데도 어느 회사 제품이 낫지, 어떤 게 더 기능이 좋지, 많은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데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고, 이제 첫째 사망 뒤에 둘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불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는 곳이고, 여러분, 세상에 군대는 휴가도 있고 제대도 있고 외출도 있고 외박도 있고 교도소에도 면회도 있습니다만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죽고 난 뒤에는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일단 지옥에 떨어지고 나면 절대로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낮추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이 둘째 사망,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자, 성경에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제가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시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여러분, 지옥도 두렵지만 하나님은 지옥보다 두려운 게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지옥은 두려워하고 귀신은 무서워하는데 우리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시는데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구원을 받기 전에 12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 마음에 늘 죄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정말 남 모르는 늘 내 마음에 가책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되고 부담을 주는 죄들이 있었는데, 이 죄를 없애보려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지만 이 죄가 씻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에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라는 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 루터가 어느 날 이제 대학에 다닐 때인데 자기 친구 한 사람하고 자기 부모님 집에 갔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어느 길 옆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폭풍이 몰아치고 벼락이 빠방 치는 거예요. 같이 가던 알렉시우스라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 즉사를 해버렸어요. 마르틴 루터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호를 그으면서 이제 가톨릭에는 그 성인이 있는데 성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 성경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루터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으면서 성 안나요. 나를 도우소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저를 이번에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수도사가 되어서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죠. 루터가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수도원의 규칙에 따라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추위를 이기는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정말 그 수도원의 규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마음에 있는 죄가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루는 루터 책을 제가 여러 권 읽어봤는데 루터가 신부님 앞에 가서 6시간 동안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은 죄 기억나는 대로 다 고백하고 돌아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가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죄를 고백하지 못했구나. 다시 신부님한테 가서 고백 성사를 봐야 되겠다.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제가 미처 고백하지 못하고 빠뜨린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다시 고백하고 싶습니다. 신부님이 화를 팍 내면서 이 사람아, 부모를 죽였다든지 무슨 큰 죄를 지었을 때 고백하지 죄를 6시간씩이나 고백해놓고 또 무슨 고백을 하러 온단 말인가? 화를 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신부님도 보통 일이 아니겠죠. 뭐 좋은 일도 아니고 그 휘장 하나 쳐놓고 뒤에 앉아가지고 6시간 동안 루터가 어렸을 때 지어온 죄를 다 고백한 이야기도 또 고백하러 오니까 신부님 막 화를 내더라는 거죠. 루터는 그때 뭘 깨달았냐면 아, 내가 내 죄를 다 고백하는 거는 고사하고 내 죄를 다 기억한다는 것조차 불가능하구나. 내 나름대로 죄를 기억해서 고백한다고 했지만 내가 미처 기억지도 못한 죄들이 또 있구나. 그리고 죄를 신부님 앞에 고백했는데도 자기 마음에는 걸리는 죄들이 남아있는 걸 보면서 아, 고백에 의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해도 이 고백 자체가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구나. 그 나중에 마르틴 루터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거듭난 뒤에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문 그 교회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죠. 그래서 이제 그 1항 95개 조에 1조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의 주이며 선생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몇 가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몇몇 가지 행위에서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내 자체, 죄악된 인간인 걸 깨닫고 나 자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게 참된 회개라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고 이 사망은 첫째 사망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까지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둘째 사망 앞에까지 가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슬퍼하고 죄를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지옥에 관한 말씀들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시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추어탕을 만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냇가에 가서 미꾸라지를 잡아오면 저희 어머니가 잡아온 미꾸라지를 이제 양동이에 넣어가지고 소금을 칩니다. 미꾸라지 위에 막 소금을 뿌리면 미꾸라지들이 막 다다다다닥 튀면서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고 기운이 빠져서 느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불을 소금 치듯이 계속 뿌리는 곳이라. 저는 구원을 받기 전에 이 성경에 기록된 지옥에 관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야, 이거 한번 이제 죽고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구원의 기회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영원히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지옥이 너무 무섭구나. 난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보내달라고 하기에는 염치가 좀 없지만 내가 염치가 없기는 해도 그 무섭고 영원한 지옥만큼은 안 갔으면 좋겠다. 제발 지옥에는 안 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옥에만 안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구원만 받게 해주신다면 천국 제일 아랫목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지옥만 안 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내가 세상에 좀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12년 동안 다녔지만 늘 마음에 있는 죄가 없어지질 않고 죄 때문에 괴롭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용서를 빌고 그래도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제가 1985년 8월 1일 저희들 교회를 만나서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눈처럼 이게 씻어주는 은혜를 입으면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읽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잠언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잠언 14장 9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누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미련한 사람은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 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입는 사람은, 복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인인 걸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이 죄인은 죄인인데 나름대로 똑똑한 게 있고, 죄인은 죄인인데 잘난 게 많고, 죄인은 죄인인데 옳은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복받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은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란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사모하고,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볼 때 어떻든지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비어진 마음, 낮아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여러분이 볼 때 너무 추하고 부끄럽고 악한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죄는 용서가 안 될 거야, 그런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저도 죄사함 받는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저도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이제 내 생각,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입히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입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